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정상들이 군사와 경제 분야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남중국해 등의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유럽연합의 장클로드 융커 상임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터스크 의회 의장은 오늘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총리와 만나 일본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측 정상들은 또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유권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해상 분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에 따라 분쟁 모든 당사국들에게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고 직통 통신선과 같은 위기관리 체계를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는 세계적 노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로 합의하고 올해 말까지 되도록이면 서둘러서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해상에서 표류 중인 수천 명의 난민들에게 긴급 구조가 절박하다고 미국 정부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앤 리처드 미 국무부 차관보는 오늘 태국 수도 방콕에서 열린 해상 난민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습니다. 안다만 해와 벵갈만 내 해상 난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 회의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정부 당국자들과 인권단체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타나삭 파티마 프라곤 태국 부총리는 각국 정부와 단체들에게 인도주의적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윌리엄 레이시 국제이주기구 사무총장은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해상에서 조난당한 3,900명의 난민들을 육지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평시 병력 손실 현황을 국가기밀로 분류하는 새로운 대통령령이 발효됐다고 러시아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대규모 러시아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배치돼 있다는 한 서방 기자의 목격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뒤 하루 만인 어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인테르팍스 통신은 페스코프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이번 대통령령은 우크라이나와는 관계없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특수작전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의 제프 블라터 회장은 회원들에게 단결을 촉구하면서 회장에 재선출되면 연맹의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오늘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65차 연례총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라터 회장은 7명의 피파 고위 임원들이 이틀 전 체포된 데 이어 앞으로 나쁜 소식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피파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단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총회에서는 블라터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가 실시됩니다. 앞서 유럽 지역 주요 축구협회들은 이번 선거를 앞두고 그의 사임을 요구했지만 블라터 회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요르단의 알리 빈 알 후세인 왕자가 도전장을 내민 상태입니다. 미국의 한 오토바이 운전자 단체가 오늘 미 남서부 애리조나주의 이슬람 주민회관 옆에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에 관한 만평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초 무장괴 한 두 명이 텍사스에서 열린 무함마드 만평대회에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에 대응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주최 측 관계자들이 밝혔습니다. 해병대 출신인 존 리츠하이머 씨는 심지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이회전을 선포하고 이번 행사가 평화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참석자들에게 공격에 대비해 무기를 지참하도록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대규모 경찰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00명을 넘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기록적인 고온이 계속되고 있는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와 텔랑가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 관리들은 폭염이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병원에 입원한 경우 사망률이 더 낮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일주일째 섭씨 43도가 넘는 고온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지역들의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웠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해 여름에요. 한창 더울 때 말이죠. 루게릭이라는 병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목적의 운동이 확산됐었습니다. 머리에 얼음물을 뒤집어 쓰면서 나는 루게릭병 환자들을 응원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죠. 동영상을 찍고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리는 방법이라서 전달 속도가 빨랐는데요. 이 운동의 순수한 의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보는 사람도 시원하고요. 그런데요, 최근 미국의 실력 있는 운동선수들이 시원하게 삭발을 했더군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란 이름의 미국의 주요 야구팀, 이 메이저리그 팀 선수가 있는데요. 34살 선수의 4살박이 딸이 백혈병에 걸린 겁니다. 이 선수는 어린 딸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보고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이 가슴이 아파서 딸처럼 되기로 한 거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의 민 머리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고 하는데요. 이 선수의 얘기를 전해들은 같은 팀의 동료들은 연달아 삭발을 하면서 자신들의 동료와 그의 딸을 응원했습니다. 4살 소녀가 아빠의 머리를 보고 아빠 멋있어 라고 좋아했다는데요. 아빠는 아빠 친구들도 다 아빠처럼 머리 깎았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4살 꼬마가 아빠와 아빠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할진 모르겠지만요. 건강을 되찾고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꼬마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주간 기획물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4도에 화창합니다. 오후에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오후 늦게 소나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 있겠고요.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그치겠지만 북부 지방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8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 낮 최고 기온 16도에서 29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구름 많겠고요. 17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17도에서 25도 예상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보도록 하죠. 익스트림이 부릅니다. More Than Words 골라봤습니다.
From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소식 들어왔습니까?
네, 최소한 미국 내 18개 연구소에 그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이 배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공화당의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 또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탄저균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탄저균은 탄저병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세균인데요. 이 생물학 무기로 흔히 쓰이는 병원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탄저균 표본을 배달할 때는 반드시 죽은 상태에서 해야 하는데요. 이 살아있는 탄저균이 배달되는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 문제의 표본은 미국 유타주의 미군 연구소에서 나왔는데요.
네.
더그웨이 프로빙 그라운드라고 이 생화학 무기를 시험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연구소에서 탄저균 시험 방식 개선을 위한 국방부 연구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연구소에 탄저균 표본을 보냈는데요. 최소한 미국 내 9개 주 18개 연구소와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이 같은 탄저균 표본이 배달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 가운데 살아있는 탄저균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사실이 알려진 건가요?
네, 지난 22일에 미국 메릴랜드주의 민간 연구소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보고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 탄저균이 살아있다면서 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흔히 이제 CDC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네.
이 CDC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CDC는 델라웨어와 텍사스, 위스콘신주의 연구소 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4명이 탄저균에 감염됐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항생제와 백신을 투여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아있는 탄저균 표본은 이 밖에도 그 버지니아와 테네시 등 그 18개의 연구소에 있는 것으로 보내졌고요. 또 주한미군에도 보내진 것으로 알려져서요. 주한미군 역시 그 탄저균에 노출된 가능성이 있는 요원 22명에게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했고
네.
27일에 그 탄저균 표본을 파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가운데 탄저균 감염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살아있는 상태의 표본이 배달된 건가요?
네, 미군 당국은 그 탄저균 표본을 보내는 과정은 규정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그 표본을 죽은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또 CDC는 현재 그 미국 내 표본을 수거하는 중인데요. 이 표본이 보내지는 과정에서 일부 표본이 그 일반 운송회사인 페덱스를 통해서 배달된 점도 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페덱스 측에서는 안전 지침을 충분히 지켰다고 밝혔지만요. 이런 위험한 물질을 일반 회사가 배달하도록 한 것은 문제란 거죠. 이 생화학 안전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배달 과정에서 이 표본을 다룬 사람들이 불안할 것 같네요.
네, 뭐 아무래도 그 살아있는 표본을 다루는 방식과 죽은 상태의 표본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데요. 이 살아있는 표본인 줄 알았더라면 더 규정이 더 까다로웠겠죠. 예, 하지만 미군 당국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일반인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10여 년 전에도요 미국에서 이 탄저균 공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1년에 그 탄저균 배달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그 민주당 소속이었던 그 탐 데슐 상원의원, 또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 사무실, 그리고 몇몇 언론사에 탄저균이 묻은 편지가 배달된 겁니다. 우편 배달부와 같이 또 언론사 직원 그 문제의 우편물을 다룬 사람들이 탄저균에 감염되면서 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했습니다.
네.
이 탄저균이 흰가루 형태로 돼 있다고 해서 또 이를 모방한 가짜 탄저균 배달 소동도 벌어졌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한동안 흰가루 공포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범인을 잡았던가요?
네, 사건이 일어난 지 7년 뒤인 2008년에 이 법무부 발표가 나왔는데요. 미국 정부기관 소속 생물방어 전문가인 브루스 아이빈스의 소행으로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빈스의 변호인들은 이를 부인했고요. 아이빈스는 진통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는데 네. 자살한 것을 알려졌습니다.
네. 탄저균에 노출되면 이 탄저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이 탄저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탄저균이 감염되는 경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탄저균이 호흡이나 피부를 통해서 또 몸속에 들어가고요. 음식을 통해서도 감염됩니다. 먼저 호흡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간 탄저균이 폐에 이르면 폐 탄저병을 일으키는데요.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기침이나 발열 같은 증상을 보이다가 호흡곤란과 쇼크, 혼수 상태를 일으키면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네.
또 피부를 통해서 감염되면 가려움 증상이 일어나다가 물집이 잡히고 고름이 생깁니다.
네. 음식으로 감염되면 어떤가요?
네, 탄저균에 오염된 고기 등을 섭취하면 장에 염증이 발생하고요. 식욕이 떨어지고 복통이 심해지면서 구토와 발열, 또 설사와 같은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탄저균은 생존력이 무척 강해서요. 땅속에 묻은 시신에서도 몇 년간 생존이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네.
이 탄저병 가운데서도 가장 위험한 것이 이 폐 탄저병인데요.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이 97%에 달한다고 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조지 파타키 전 뉴욕 주지사가요.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군요.
네. 파타키 전 주지사는 어제 그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4분짜리 동영상에서 자신이야말로 분열된 미국 사회를 다시 하나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습니다.
네.
파타키 전 주지사는 이어서 뉴햄프셔주 엑세터에서 공식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네. 자, 먼저 파타키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죠.
네, 파타키 전 주지사는 올해 69살이고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3번이나 연임했습니다. 뉴욕에서 나고 자란 그 뉴욕 토박인데요. 헝가리 이민자인 아버지와 이탈리아와 아일랜드계 혼혈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걸로서 알려졌습니다.
네.
파타키 전 주지사의 이런 출신 배경은 뉴욕이라는 지역의 역사적 또 정치적인 요소를 다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파타키 전 주지사가요 뉴욕 주지사 선거에서 첫 승리했을 당시에 전개에 큰 돌풍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1994년 중간선거에서 주지사 경력 3선의 그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마리오 쿠오모 당시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된 것 자체가 이변이었고요. 더구나 민주당의 아성으로 여겨져 왔던 뉴욕에서 민주당 주지사를 누르고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탄생한 건 역시 정계의 큰 화제였습니다.
네, 이 파타키 전 주지사 하면은 지난 2001년에 미국에 대한 9.11 테러 공격이 발생했을 당시에 뉴욕 주지사로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욕의 상징이었던 세계무역센터가 민간 항공기를 이용한 테러로 무너지면서 당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
큰 충격에 빠진 뉴욕시를 다시 재건하는 과정에서 파타키 전 주지사가 한 몫을 했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나 루돌프 줄리안이 뉴욕시장만큼 그 언론의 집중 조명이나 평가를 받진 못했지만요. 이 파타키 전 주지사 역시 뉴욕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도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파타키 전 주지사는 이번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그 이 점을 강조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주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네. 이 파타키 전 주지사는 사실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뭐 번번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돼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파타키 전 주지사가 2006년 주지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두 번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파타키 전 주지사는 2008년과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모두 그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예비선거가 치러지게 될 주에서 약간의 그 선거운동 비슷한 걸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본격적으로 경선에 나서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파타키 전 주지사의 이번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을 놓고도 그동안 좀 회의적인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럼 파타키 후보의 정치 성향은 어떤가요?
네, 파타키 전 주지사는 공화당 내에서도 중도 온건파로 알려져 있고요. 또 일부 정책에 있어 공화당 지도부 정책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 기본적으로 낙태를 지지하고요. 또 주지사 시절에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대선을 앞두고 정통 보수 성향의 공화당 지도부로부터 지원을 얻기가 힘들 것이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권에 도전하고 출사표를 던지긴 했는데요. 파타키 전 주지사의 승산이랄까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그 선거를 치르자면 막대한 선거 자금이 필요한데요.
네.
뭐 섣부르게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 파타키 전 주지사가 선거 자금을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네.
파타키 전 주지사는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서도 또 가장 나이가 많은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고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보다도 두 살이 더 많습니다.
네.
이런 점도 약점으로 작용할 거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중부 네브라스카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죠.
네, 그 네브라스카 주의회가 지난 27일 사형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30표 대 반대 1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네브라스카 주는 미국에서 사형을 폐지한 19번째 주가 됐습니다.
네, 앞서 피트 리켓츠 네브라스카 주지사가 이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리켓츠 주지사는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 사형제가 존속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주 그 사형제 폐지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하자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28일 의회에서 49명의 상원의원 가운데 30명이 찬성표를 던져서 결국 법으로 확정된 겁니다.
네. 이 네브라스카 주에서요. 사형제가 폐지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브라스카 주의회는 올 들어서 3번이나 이 사형제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통과시켰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에 막혔습니다.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30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요.
네.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던 의원들이 막판에 그 주지사 쪽으로 돌아서면서 번번이 성사되지 못했던 겁니다.
네, 이 네브라스카주가 보수적 성향이 강한 주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 공화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주에서 사형제가 폐지된 건 4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사형제에 반대하는 그 공화당 의원들은 사형제가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요. 또 종교적, 도덕적인 이유에서도 그 사형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형제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네, 물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브라스카 주의회의 사형제 폐지를 정치적 움직임으로 보면서 모든 정치인들이 모든 사람들의 의사를 다 대변하지는 않는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소도시나 시골같이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곳의 주민들은 사형제가 폐지되면 범죄가 더 증가할 수 있다면서 우려하고 있고요. 또 일부 주민들은 자신들이 납부한 세금을 범죄자들이 평생 교도소에서 지내는 데 드는 경비로 지불할 의사가 없다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이나 관련 용어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 네브라스카주가 사형제도를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바로 이 사형제도죠.
네, 오늘은 미국 사형제도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사형제도가요, 사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논란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형제도가 미국에서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공식적으로는 17세기로 기록돼 있습니다. 이때는 잘 알다시피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하기 전인데요.
네.
스페인을 위해 간첩 혐의를 했다는 혐의로 1608년에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서 조지 캔달 대위가 처형된 사례가 첫 번째 사형 집행으로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1612년에는 버지니아 주지사가 원주민과 거래하거나 포도를 훔치고 또 닭을 죽이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사형제도는 미국이 독립하기 전에 영국에서 들어온 거네요. 자, 그런데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건국 초기부터 미국에서 사형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나와 있네요.
맞습니다. 이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건국 초기부터 있었는데요.
네.
1793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가 기독교 분파인 퀘이커와 사형 반대론자들의 압력에 밀려서 사형 적용 범위를 1급 살인에 한정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역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사형을 없앴고요.
네.
이어서 로드아일랜드주와 위스콘신주가 사형을 없앴습니다.
네, 그럼 지금 미국 안에서 사형이 없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나요?
네, 주 차원에서는 최근에 사형을 없앤 네브라스카주를 포함해서 19개 주가 있고요. 여기에 수도인 워싱턴 DC에도 사형이 없습니다.
네.
반면에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주 차원에서는 31개 주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또 연방정부와 군대에도 사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어떤 사람이 연방법이나 군법으로 재판을 받으면 죄질에 따라서 최고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미국 사형제도와 관련해서요, 통계 수치들을 좀 몇 가지만 보도록 하죠. 먼저 한 해에 미국에서 사형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네, 미국 민간기구인 사형정보센터가 집계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은 1976년부터 지금까지 미국 안에서 모두 1,408명이 처형됐습니다.
네.
최근 통계를 보면 작년에는 35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고요. 올해는 5월 13일까지 총 14명이 처형됐습니다.
네.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미국 안에서 사형 집행 건수는 점점 줄어든다고 하더군요.
맞습니다. 지난 1999년에 98명으로 정점을 찍은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행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지역별 통계도 궁금한데요. 미국에서 사형을 가장 많이 집행한 지역이 어딘가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텍사스주입니다.
네.
텍사스주는 1976년 이래 모두 525명을 처형했고요. 올해 들어서만 이미 7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오클라호마주가 112명으로 뒤를 이었는데요. 반대로 사형 집행 건수가 가장 적은 주로는 코네티컷주를 비롯해서 와이오밍, 뉴멕시코, 콜로라도주입니다.
네.
이들 4개 주는 지난 1976년 이래 단 한 명만 처형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미국 남부에 있는 주들에서 사형 집행 건수가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요 유타주가 사형 집행 방식으로 이 총살형을 다시 도입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형 집행 방식으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두 현재 5가지 방식인데요. 약물 주사, 전기 의자, 가스실, 교수형 그리고 총살형입니다. 이 가운데서 역시 약물 주사 방식이 가장 흔하죠.
네.
그런데 주에 따라서 약물 주사 방식을 집행할 수가 없을 때는 이 전기의자 같은 다른 방식을 쓸 수도 있다고 규정한 지역이 있습니다.
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사형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우 기자, 요즘 이 세계적으로 사형을 없애는 추세라서 그런지요, 이 미국 안에서 사형제도 철폐를 둘러서 논쟁이 참 격렬한데요. 자, 이런 논쟁 가운데 요즘 미국 안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논란거리로 뭘 들 수 있을까요?
대략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네.
먼저 약물 주사 사형 방식과 관련된 논란이 있고요. 또 무죄로 풀려나는 사형수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네, 특히 이 약물 주사 방식 자주 구설에 오르죠?
네, 원래 이 방식이 고통을 주지 않고 사형수의 목숨을 끊을 수 있다고 해서 이른바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리면서 그동안 많은 주정부가 도입했는데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연구 결과나 실제 사례를 근거로 사형수가 약물로 처형될 때 고통을 느낀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물 주사 방식도 절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사형 집행에 필요한 약물을 구하기도 힘들다는 말이 있던데요.
맞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이 사형 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 약물을 만드는 회사들이 눈치를 보고요.
네.
그래서 물건을 아예 만들지 않거나 만들어도 이 사형을 집행하는 관련 당국에 물건을 안 판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사형 집행에 들어가는 약물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은 주정부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약물 주사 말고 다른 논란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풀려나는 사람들을 둘러싼 문제라고 했죠.
맞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옛날에 사형수였다가 이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지난 1973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52명이 사형수였다가 나중에 무죄로 풀려났다고 하는데요. 사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잘못된 선고를 받고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형 제도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문제를 연방 대법원에 가지고 가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방 대법원은 사형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고 있나요?
네, 이 사형 제도와 관련한 판결이 꽤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1972년에 이 연방 대법원이 사형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형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이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난다는 이유였었는데요.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미국 안에서 몇 년 동안 실제로 사형 집행이 중단됩니다. 그러다가요, 1976년에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오는데요. 이때는 또 연방 대법원이 살인죄에 선고되는 사형은 어떤 경우라도 수정헌법 8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헌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미국 안에서는 다시 사형 집행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이 여론, 그러니까 국민들 생각도 중요한데요. 미국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아직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쪽이 많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조사한 걸 보면요, 미국인 가운데 56%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난 20년 동안 이렇게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의 비율이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경향을 감안하면은 사형에 대한 미국인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시각 10시 34분 지났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죠. Five for Fighting이 부릅니다. Chances 골라봤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이 내가 태어나고 자란 미국의 생활 모습은 이렇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미국인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김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미국 이야기 들려줄 새로운 미국인 먼저 만나보시죠.
Good morning, sweet boy. How are you?
네, 오늘 만나볼 미국인은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있는 프리스쿨 교장 선생님입니다.
We did. We had a good open house yesterday.
Oh yeah. But this one the lock kind of sticks sometimes.
미국에서는 보통 5살에 이 정규 교육인 유치원에 가는데요.
네.
그보다 어린 3살이나 4살 아이들을 돌보는 유아원을 프리스쿨이라고 하죠. 체리 웰치 씨는 20여 년 가까이 프리스쿨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체리 웰치입니다.
Hi, my name is Sherry Welch, and I'm the director of the Annandale United Methodist Weekday Preschool and Early Learning Program. How are you?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은퇴 계획입니다.
I would like to talk about our retirement plans in America. Americans try their best, have some sort of a retirement plan through their job, which means that in each paycheck, a little bit of money is put aside.
미국인들은 은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는 동안 얼마 정도의 돈을 떼서 모아두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을 통해 은퇴연금을 마련하는 걸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일하는 동안 임금을 받을 때마다 얼마씩 따로 돈을 모아놓으면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일을 그만둘 수 있거든요. 남은 인생을 은퇴연금으로 모아둔 돈으로 살 수 있도록 미리 돈을 모아두는 거죠.
I think a lot of Americans do that. I would say that middle and upper class Americans do that.
보통 중산층 이상의 미국인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하게 은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사회에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지만 실직자도 있고 집이 없는 사람도 있지요. 저소득층은 은퇴 준비가 조금 더 힘들 거예요. 수입이 적어서 생활비를 쓰고 남는 게 없으면 은퇴 자금을 위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노후 준비가 안 돼서 수입이 없는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무료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인들의 은퇴 계획에 대한 얘기군요. 요즘은요, 100세 시대라고 할 만큼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미리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65 정도를 은퇴 연령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점차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은퇴 시기를 70살 전후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미국인들은 대부분 연금을 통해서 이 은퇴 이후 생활을 준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연로연금이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대표적인 노후연금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미국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나 내야 하는 소셜 시큐리티 택스,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세금이 있습니다. 직장인이든 자영업이든 소득이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택스, 사회보장 세금과 의료 혜택인 메디케어 택스를 내야 하는데요. 은퇴 후에 이 사회보장연금과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세금 납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에게 무료로 지급하는 SSI, 웰페어라고 하는 이 정부 생활보조금도 있습니다.
네, 이 웰페어는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요, 빈곤층에게는 지급하는 정부 보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노후 준비가 안 돼 있고 수입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이 웰페어라는 정부 보조금과 노인 아파트, 또 무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푸드 스탬프라고 하는 이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지급받아서 생활할 수도 있고요.
네. 이 미국 직장인들에게 가장 대표적인 건 401K라고 하는 직장인 은퇴연금이죠?
네, 그렇습니다. 401K는 IRA, 즉 미 연방 국세청 세법 중에서 401조 K항에 규정된 이 근로자 은퇴연금인데요. 급여에서 몇 퍼센트를 떼서 401K를 넣는데 직원이 적립한 금액의 일정 금액을 보태서 회사에서 추가로 적립해 주는 겁니다. 좋은 직원을 채용하고 또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걸 막기 위해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 복지 제도 중에 하나죠.
네, 이 401K 신청 자격이나 회사에서 어느 만큼 적립해 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요. 미국인들은 직장을 선택할 때 그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연금이 어떤지도 중요하게 따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또 회사를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IRA라고 하는 이 개인 은퇴구좌를 열어서 은퇴를 위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은퇴 자금들은 본인이 직접 투자할 곳을 정해서 장기 투자를 하기도 하고요. 또 투자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합니다.
A lot of time these retirement plans,
많은 미국인들이 은퇴 자금을 전문가에게 맡겨서 투자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현명하게 투자해서 더 큰 돈이 되돌아오길 바라고 있어요. 저희 남편과 저도 은퇴연금을 갖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직접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투자를 맡길 수도 있어요. 우린 전문가에게 맡겼는데 아직까지는 좋은 곳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고 있지요. 우리가 은퇴하는 날이 되고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땐 그 돈으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어요.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You have to be disciplined to do that from a very young age.
미국에서는 저처럼 은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젊을 때부터 돈을 미리 모으는 게 잘 훈련돼 있어요. 저는 첫 직장을 잡고 처음 돈을 벌었을 때부터 제 임금에서 얼마씩 돈을 떼서 노후자금으로 모으기 시작했지요. 마흔이나 쉰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하는 건 너무 늦어요. 은퇴 준비는 젊었을 때 시작해야 하고 현명하게 준비해야 돼요. 일찍 시작할수록 적은 비율의 돈을 떼놔도 되니까요. 저와 제 남편은 젊을 때부터 임금의 5% 정도를 은퇴연금으로 모았는데 적은 돈이지만 좋은 곳에 잘 투자해서 30년이 지난 지금은 더 큰 돈이 됐지요. 우리는 그 돈을 은퇴 후에 남은 여생을 보내는 데 쓸 거예요.
네, 첫 월급 때부터 은퇴연금을 내는 건 미국인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씨 역시 20살쯤 이 대학 다닐 때부터 은퇴에 대한 생각을 해왔다고 합니다.
My father was in the military when I was young. And while I was at college, I thought about the military as a future, as a job.
제 아버지는 군인이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는 미래에 아버지처럼 군인이 되는 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 대해 알아봤고 결국 육군에 입대했습니다.
I thought, how many years would I have to do to get retirement? And the army said 20 years. So I stayed with the
직업 군인이 된 뒤 은퇴를 하려면 몇 년을 근무해야 하는지 물어봤더니 군에서 20년을 근무하면 은퇴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나이가 많으면 더 일하지 않고 55살에서 60살에 은퇴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은퇴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은퇴 이후 생활에 대해 저 자신에게 계속 물어봤습니다. 결국 저는 지난해 은퇴했습니다.
네, 뭐 20대에 이 은퇴연금을 시작하는 건 흔하지만요. 은퇴 이후에 뭘 할지까지 생각했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네, 그렇죠.
20대면은 부모님 세대가 은퇴하는 걸 볼 텐데 젊었을 때 은퇴자금을 얼마나 모았느냐에 따라서 노년이 어떻게 될지 결정되는 걸 보고 더 일찍부터 준비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씨는 50대 중반에 군에서 은퇴했는데요. 요즘 뭐 50대 중반은 아직 젊은 나이고 한창 일할 나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은퇴 이후에 노후를 즐기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노후 준비를 할 기회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스티브 린치 씨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After my retirement, I decided to take a position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군에서 제대한 뒤 저는 국무부에 다시 취직을 했습니다. 제 나이 지금 56인데요. 5년에서 6년 뒤에 두 번째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It won't be a large one, it'll be a very small one. But what I can do is during that time continue to put money away.
두 번째 은퇴는 연금이 많이 쌓일 수 있는 기간은 아니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몇 년 더 일하는 동안 돈을 더 모을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군에서 연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비를 쓸 수 있고 지금 일하는 곳에서 받은 돈은 모두 저금을 해서 은퇴 후에 필요할 때 쓰려고 해요.
It used to be very much the case, but I don't think so anymore.
제가 20대 때에는 저처럼 은퇴를 일찍부터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땐 어디든 오래 근무해서 한 직장에서 은퇴할 때까지 일하길 바랬었죠.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것보단 한 직장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좀 더 좋은 보수를 받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럴 경우 한 회사에서 장기간 근무해서 받는 은퇴연금을 받긴 어렵겠죠.
네, 언제 은퇴를 하고 은퇴 이후 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지는 사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 다르죠.
그렇죠.
이 직장이 없거나 있어도 저임금을 받는 경우는 은퇴하는 게 큰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스티브 씨처럼 20살 때부터 완벽하게 준비된 경우도 있지만 은퇴 준비 상황은 개인차가 아주 큽니다. 쉐럴 리드 씨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I have a plan for retirement. It's not a good one. I've worked mostly in institutions like this one that have no retirement. We have social security and so on.
저도 은퇴 계획이 있어요. 제가 일한 직장은 401k 같은 은퇴연금을 제공하지 않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씩 모았어요. 사회보장세를 통해 연방사회보장국에 넣어둔 연금도 있고요. 저희 남편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에서 일하는데 남편은 401k를 통한 은퇴연금이 있죠. 저희는 집을 팔아서 이익을 좀 봤고요. 그 돈을 은퇴 자금으로 쓰기 위해 은행에 넣어뒀어요. 하지만 은퇴 자금이 충분하진 않아요.
We're probably both of us have some kind of at least a part-time job because we'll need the income.
저희 부부는 어쩌면 은퇴 후에도 둘 다 최소한 비정규직으로라도 일을 계속해야 할지도 몰라요. 생활을 하려면 항상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결코 다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거나 매일 수영을 하면서 즐기기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직장 다니는 동안 임금에서 얼마씩 떼서 모아놓고 또 사회보장세를 내고 이런 방법들이 미국인들의 가장 보편적인 노후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 사람이 전하는 미국 이야기, 오늘은 미국인들의 은퇴 계획에 대해 전해드렸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let the cat out of the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입니다. Today we're going to find out what let the cat out of the bag means. But first, we will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What is it? Tell me.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Sorry.
본문에서 제이슨이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듣고 나서 화내면 안 돼? 라고 하자 제가 What is it? Tell me. 뭔데? 말해봐.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제이미 송별회를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무심코 말해버렸어. 라고 하자 제가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저런, 이제 계획을 바꿔야겠네.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What is it? Tell me.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Sorry.
Today's expression is let, L-E-T, let the cat, C-A-T, cat, out, O-U-T, out of the bag, B-A-G,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 If someone lets the cat out of the bag, it means that they reveal something that was supposed to be secret. And this secret can be said carelessly or by mistake. Let the cat out of the bag는 무심코 비밀을 누설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고의 없이 실수로 비밀을 말하는 경우에 씁니다. There's actually an old story behind the meaning of this expression. 이 표현이 어디서 유래했는지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상인들이 천으로 된 큰 포대 안에 물건을 넣어서 팔았다고 합니다. One day, a woman asked for a pig. The tradesman held up a cloth bag with a cat in it, not a pig. He was basically trying to trick her. 그런데 손님이 안을 보고 싶다고 했고 어쩔 수 없이 포대를 열자 그 속에서 고양이가 튀어나왔던 겁니다. 결국 거짓말이 탄로가 난 거죠. So the tradesman really ended up not being able to keep his secret and he let the cat out of the bag.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이미를 위해 준비한 송별회를 비밀로 하지 못하고 제이미에게 무심코 말했다고 하네요.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라고요. 이제 예문을 들어볼까요? Please don't let the cat out of the bag. 라고 하면 제발 비밀을 지켜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but please don't get upset.
What is it? Tell me.
I was trying to keep the farewell party for Jamie a secret, but I let the cat out of the bag, and now she knows.
Oh no, now we have to change our plans.
Sorry.
Let's review. If someone lets the cat out of the bag, it means that they reveal something that was supposed to be secret. Let the cat out of the bag. Let the cat out of the ba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Radio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애청해 주시고요.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53년 5월 29일 오늘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에드먼드 힐러리 on this occasion in assisting to In the conquest of Everest,
이날 에드먼드 힐러리는 산악인의 등정을 돕는 체르파라 불리는 네팔인 텐징 노르가이와 함께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양봉일을 하던 힐러리는 뉴질랜드의 험한 산을 잇따라 오르며 산악인으로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영국은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큰 기대를 걸고 에드먼드 힐러리를 초청해 에베레스트 원정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피어리가 북극점을 정복하고 노르웨이의 로알 아문센이 남극을 정복하자 영국은 에베레스트 정복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등정에 나선 힐러리와 텐징은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 마침내 1953년 오늘 정상에 오릅니다. 이들은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영국과 네팔, 인도, 유엔 국기를 매달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사진에 담게 됩니다. 힐러리는 이 공로로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서기를 받게 됩니다. 1990년 5월 29일 오늘 러시아의 정치인 보리스 옐친이 러시아 공화국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예친이 러시아 공화국 인민대표대회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를 누르고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91년 8월 공산당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키자 예친은 즉각 반쿠데타의 선봉에 서서 60시간 만에 쿠데타를 잠재웁니다. 이때 예친은 모스크바 시내에서 탱크 위에 올라가 다시 공산 독재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며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신념을 밝히게 됩니다. 러시아의 민주화 지도자로서 그의 이미지가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인의 머리에 각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예친은 고르바초프의 뒤를 이어 러시아의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도입합니다. 하지만 예친에 대한 국내외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해외에서 예친은 러시아 민주주의의 영웅이라는 극찬을 받았지만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비난도 함께 받게 됩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뉴스와 VOA 뉴스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